오늘 제목은 아가서 2편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포도주보다 낫다라는 제목으로 두었습니다. 성경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을까요? 위에 것만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자, 저렇게 하면 무슨 소리인지 잘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번역본을 한번 밑에 넣어봤습니다. 자, 그분이 내게 입맞추게 하소서.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여기 훨씬 더 다가오지요? 예. 그분이 하나님이 내게 입맞추게 하소서. 주님이 내게 입맞추게 하소서.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른 버전을 보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되기 쉽습니다. 자, 그러면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의 입맞춤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아가서 갑자기 이렇게 뭐 이상한 단어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뭐야? 이렇게 감을 아직 잘 못 짜는 분도 계신데요. 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입맞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입맞춤입니다. 그게. 자, 그런데 이것은 성경 공부하는 것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부터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성경 공부는 어떻습니까? 어떤 교리적인 내용들,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정리하는 거지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는 차원의 내용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입맞춤은요, 저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저기 성경 공부 수준에 가면 안 됩니다. 성경 공부는 내가 듣고,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적용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리라. 이렇게 결단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요, 그걸 뛰어넘어서 실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수단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자랍니까? 교회 열심히 나오면 잘한다. 아니지요. 믿습니다 하면 잘한다. 절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성경에 믿음이 자라는 길을 얘기해 놓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길을 제시해 놨습니다. 믿음이 어떻게 자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는다는 게 뭐예요? 성경을 읽기도 하고 설교 말씀을 듣기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믿음이 자라는 거죠. 자, 믿음이 자라는데 먼저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가를 보시자고요. 자, 제일 먼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아, 물론 그러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갈망하기도 하고 뭐 어떤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대면할 때 어땠습니까? 그 사람 놀라겠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놀랄 겁니다. 그런데 처음서부터 전능한 하나님을 다 아는 게 아니죠. 그냥 하나님 만났어. 이 수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만나다 보면 하나님을 점점 더 알게 되지요. 어떻든 간에 이렇게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자기 자손에게 계속 전달합니다. 야, 내가 예전에 이렇게 하나님 만났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서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전달합니다. 이렇게 전달하니까 그 자녀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은 대면하지 않았지만 그 부모가 하나님 만났던 내용을 자기가 받아들여서 그대로 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 자녀가 또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또 보태지죠? 또 그러면 그 다음 자녀에게 또 어떻습니까? 자,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하나님 만났어. 나도 이렇게 만났어. 너 이렇게 하나님 이런 분이야. 너 하나님 떠나면 안 돼. 이렇게 전달합니다. 그러면 또 그분이 또 선조가 말씀한 대로 받아들여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해요? 자기가 만난 경험을 또 자손에게 또 말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내려왔습니다. 자, 그러다가 모세 시대 때 이런 말씀을 정리를 했습니다. 특별 계시를 줘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특별한 은총으로 특별 계시를 줘가지고 더 선명하게 하나님 뜻을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말로 해서는 안 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아예 기록을 해놨어요. 그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다 계시해놨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 봅시다. 저렇게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 전승으로 구전으로 자기 자손에게 알리니까 이 자손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요. 그때 하나님이 또 찾아오셨어요. 또 그 다음 어떻습니까? 또 그렇게 말씀 들은 대로 순종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하고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 또 찾아오셨어요. 자, 이렇게 후손들이 처음서부터 하나님을 대면한 게 아니라 자기 조상이 말한 대로 믿음을 가지고 나가니까 하나님 만나게 된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제는 우리의 선조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하나님 만나서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 이런 분이네? 순종해 갑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또 친밀해집니다. 자, 신앙이, 믿음이 이렇게 자랍니다. 그냥 처음서부터 성경도 안 보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너무나 좋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이제는. 왜요? 하나님이 다 계시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증은 이 성경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이 자라려면, 하나님을 알려면 일단은 성경부터 봐야 돼요. 그리고 성경이 제시하는 그 길을 내가 믿고 그대로 삶으로 순종하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다가오세요. 그래서 믿음이 점점 자라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갈 길은 이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걸 전제로, 그걸 여러분이 알고 있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구나. 이걸 전제로 하나님의 말씀의 입맞춤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게 입맞추게 해주세요. 라고 이 아가서에 나와 있는 술람미 여인은 갈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요구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입니다. 아버지, 그분이 나에게 그분의 말씀의 입맞춤으로 입맞추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구해야 되고요. 그럼 다른 말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은혜를 달라고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 내용이 저런 거예요. 내게 입맞추게 해주세요. 저 내용이 뭐라고요? 아버지, 그분이 나에게 그분의 말씀으로 내게 입맞추게 해주세요.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수님의 사랑하는 그 은혜를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게 적용이에요. 자, 쉽지요? 이해되지요? 그래서 아가서에서 나와 있는 그 옛날 버전은 이게 내려오면서 언어들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언어 이 표현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저 당시에는 저렇게 하면 이해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저게 무슨 소리야? 그랬는데, 결국은 뭐라고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알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말씀을 읽어가면서.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은요, 우리의 삶에서 최우선이에요. 그건 뭐 여러분들이 더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저 첫 번째 계명을 놓치면 안 돼요. 저게 우리가 달려갈 길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거지요. 하나님의 입은 없지만, 하여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입의 입맞춤은 그 랍비들이 3000년 전서부터 이렇게 랍비들이 이렇게 해석하기를 율법의 입맞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실제 이 말씀을 읽고요, 어떤 사람은 진짜 성경에다 입맞춰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정도로 갈망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예, 율법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의 입맞춤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 그래서 아가서의 주제는 신부의 마음 안에, 신부의 이 마음 안에 깊은 곳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입맞춤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렇게 얘기해. 좀 어렵지요?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신부의 마음이, 이 신부가 우리잖아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읽어가고 말씀을 깨닫고 성령께서 계시해 주셔서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혹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런 것을 내가 발견해서 달려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세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 이상이에요. 자, 그래서 말씀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요. 신부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감정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물론 다른 약속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요. 오, 하나님이 이런 분이네. 하나님이 이런 분이네. 라고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감정을 그렇게 가져야 돼요.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실제 하나님이 그런 감정으로 가지고 나를 대하시는 것을 만나게 돼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그러면 하나님 그 사랑을 날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갈망하면서 진짜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사랑에 대한 이미지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해? 어떻게 사랑하지? 이거보다 더 큰 거야? 이렇게 묵상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하나님 다가오셔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그걸 지는 거죠. 그런데 이 신부를 향한, 이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정, 그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우리를 향한 그 애틋한 사랑,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알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깊이 생각을 안 해요. 감정적으로 생각을 안 해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막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면 잘 안 느껴지죠. 근데 연인이 내가 널 사랑해. 당신 사랑해.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사랑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에이 웬수 이럽니까? 노인들은 그러던데. 퀴즈에서, 노인 퀴즈에 나와서 자, 당신과 나 사이 내자 이러니까. 그 답이 뭐예요? 천생연분이에요. 근데 할아버지가 이제 문제를 내는 거예요. 당신과 나 사이 이러니까 할머니가 평생원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그 사랑을 글로 표현해놨어요. 여러분, 글로 표현한 게 느껴집니까? 잘 안 느껴지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랑을 여러분이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야, 엄청 놀랍네. 그때부터 감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감정은요,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야, 내가 하나님 사랑받고 있구나, 이걸 사랑을 알게 되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사랑하게 돼요. 반응이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이 과정이 이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요. 그래서 내가 존귀한 자가 느껴져요. 어?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느껴져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내가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반응을 해요. 또 그 사랑이 느껴지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여유가 있고요. 그 사랑이 흘러가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한 생활하는 사람은요,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평생 믿음 생활을 했는데 극도로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아, 그 사람은요, 그냥 율법적으로 다녔지 저렇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거예요. 너무나 슬프지요. 길을 몰라서 헤맨 그분의 그 삶이 너무나 슬픈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내용 지금 요약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입맞추는 것에서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자라가냐?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믿도록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 그 약속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제시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는 길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그래서 요건 하지 말고 요건 해라 라고 순종하도록 우리에게 제시한 길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게. 그러면 이 두 가지 내용을 첫 번째, 믿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너 이거 믿어라. 내가 이런 분이야.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앞으로 너에게 이런 일을 할 거야. 자,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초청했다 합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냐고요. 뭐 그런가 봐. 그리고 넘어갑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딱 멈추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게 그런 약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약속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반응을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그런데 제가 잘 안 느껴져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내게도 비춰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을 내가 더 신뢰하고 내가 더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더 비춰주세요.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되고요. 여러분이 기대 안 하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전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은 몇몇일을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 말씀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전혀 기대도 하지 않고 푸념으로 뭐 하나님 비춰주시려면 비춰주세요. 뭐 이런데 갑자기 하나님 비춰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말씀의 입맞춤의 과정이에요. 이런 게. 자, 두 번째는요.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계를 주신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 하나님 이 말씀 저 순종하겠습니다. 선택을 하는 거예요. 말씀 있다가 하나님 이렇게 하라, 용서해라 뭐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혹은 어떤 사람이 용서를 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럼 내게 적용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저도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직도 내 속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되는데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중심으로 내가 지금 의지를 다해서 순종하려고 내 결단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씀에 입맞추는 중요한 방식이에요. 그렇게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읽으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아, 이거 여러분 그냥 그런 게 있는가 봐. 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 삶이 저렇게 가야 돼요. 나 기도하는데, 아니 기도는 기도하시고요.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시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월등한 기쁨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왜 입맞춰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에 입맞춰야 되는가 하면, 이 말씀에 입맞추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월등한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 말씀에 입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요. 주어지면 그 기쁨은 이를 말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왜냐하면 당신의 사랑은, 여기에 당신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애정은 포도주보다 낫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애정을 경험하는 것은 타락한 세상에서의 포도주보다 더욱 좋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기에. 자,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좋아. 그러면 아닌데, 난 세상이 더 좋은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니, 말로는 그래 맞아. 그런데 전혀 하나님 기대하지 않아요. 세상으로 열심히 달려가요. 이분은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해 그래. 그래서 세상이 좋은 거예요. 돈 들어오면 좋고, 칭찬해주면 좋고, 선물 들어오면 좋고, 아주 뭐 분위기 좋으면 좋고, 그래. 세상이 너무 좋아. 그런데 하나님이 좋다는 걸 느낀 사람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걸 차단하고요. 이제 하나님 앞에 서요. 그 사람. 삶이 그렇게 달라져요. 왜?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 그런 삶이 아닌 분들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포도주가 나오잖아요. 자, 포도주. 포도주보다 낫다. 그 포도주가 비유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럼 포도주가 뭘 의미하냐? 이 세상에서 즐거울 때 내놓는 음식이 있어요. 그게 뭐지요? 술이에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술이 있어야 돼. 잔치집에 술이 있어야 돼. 왜? 즐겁게 하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땠습니까? 포도주를 사용했었어요. 그 포도주를, 잔치 때 포도주를 내놓고 먹었어요.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 떨어지니까 큰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변하기 위해서 최상급 포도주를 제공했어요. 사람들이 너무나 기뻐했어요. 자, 그런데 이 포도주는 이 세상으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실제 포도주는 뭐예요? 옷 한 벌이 포도주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요, 돈벼락이 포도주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집이 좋은 거, 자동차가 좋은 거, 그게 포도주일 수 있어요. 이해되지요? 어떤 사람은 명예가 포도주로 될 수 있어요. 하여간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 그게 한마디로 뭐라고요? 포도주라고 명명한 거예요. 실제 포도주도 되지만 여기서 말한 거는요, 비유로 말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오는 그 즐거움, 뭐 쾌락이라든지 이 모든 것도 다 뭐예요? 포도주예요. 여기서 말한. 자, 그러면 포도주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좋은 포도주가 있고요, 나쁜 포도주가 있어요. 자, 그럼 좋은 포도주는 뭡니까? 좋은 포도주는요, 남을 이롭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나쁜 포도주는요, 내가 죄를 지으면서 즐기는 거예요. 이게 나쁜 포도주. 그럼 그러지요? 여러분, 뭐 성취해가지고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뭐 마약을 하거나 중독을 하거나 뭐 이러면서 쾌락을 즐기면서 하는 즐거움도 있어요. 그렇죠? 이 두 가지 포도주예요. 어쨌든 간에 이 세상의 포도주는 좋은 면도 있지만 나쁜 면에 쾌락도 있다는 거죠. 자, 우리 환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좋은 축복들도 포도주에 해당돼요. 그래서 재정의 증가라든지, 사람관계에서 좋은 관계, 호의를 잇는다든지, 신체적으로 건강하다든지, 혹은요, 교회가 막 부흥돼서 기분이 좋아. 그것도요, 포도주의 일종이에요. 여러분이 사업이 막 잘 돼가지고 막 가만히 이렇게 돈을 막 그려 담아. 계산이 안 돼. 그래가지고 은행 직원 보고 와서 계산하라 그래. 예, 그랬으면 좋겠지요, 여러분? 그것도 포도주예요. 세상 포도주. 예. 자, 그래서 포도주는 자연적인 영역 안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경험들을 표현한 겁니다. 자, 뭐 여기서 시간 낭비하지 않고요. 자, 그래서 시편 4편 7절에 보면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저기서도 포도주가 나와요. 근데 비교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내 마음에 주신 기쁨과 이 세상에 곡식이 가득할 때하고 세상의 즐거움이 내게 주는 그 풍성함하고 이 기쁨을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기쁨은 더 크다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이요, 저걸 경험해야 돼요. 저것을. 저걸 경험 못하면요, 사람들이 그냥 희미하게 살아요. 그냥 신앙생활의 즐거움 몰라요. 너무나 안타깝죠. 저게 뭔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요. 마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나머지 아홉 명은 밑에 있으라 그랬어요. 변화산에 갔는데 갑자기 구름이 막 임하더니 모세, 엘리야, 예수님이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제자가 뭐라 합니까? 주님, 예수님, 여기에요. 초막 세 개 짓고 잡시다. 이랬어요. 이 세상이 맛볼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세계를 경험한 거예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려가지 말고 이 상태 그대로 여기서 그냥 집 짓고 삽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 영적인 세계에 그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를 경험하면요, 너무 기뻐요. 여러분들 이해하시잖아요. 이 세상과 비교가 안 돼. 자, 그 다음에요. 시편 31편 7절에 보면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저게 31편은요, 고난 중에 있는 시예요. 다윗이 고난 중에 있으면서 썼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뭐라고요? 자기가 고난 중에 있었는데, 환난 중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봤다는 거예요. 너무나 기쁘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요, 우리가 절벽에 있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면요, 이거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알면요, 만족이에요.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어요. 그게 즐거움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생명이고요. 다윗이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 쫓겨 다니고 그 사울왕에 쫓겨 다니고 그 광야에 가서 피신하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뭐 늘 긴장해 있는 이런 상태에 있을 때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다가오셔 만났어요. 더 이상 소원이 없어요. 그걸 지금 표현한 거예요. 자, 전도서 2장 1절로부터 11절에 보면 그 솔로몬 왕의 얘기가 나와요. 제가 길지만 성경을 아예 찾아보려 하다가 기록해놨어요. 이렇게 기록해놨으니까 읽어갑시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자, 뭐라고요? 솔로몬이 야, 이제부터 나를 좀 즐겁게 해야 되겠다. 내가 낙을 좀 누려보자. 이래서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정돈하니 뭐라고요? 그것도 별 볼일 없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얘기해요. 이제 2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자, 사람들이 웃는 거 보니까 너무나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웃는 걸 해봤어. 유머스럽고 이런 사람을 불러가지고 해보라 했어. 여러분, 그 가끔 그 개그맨들이 웃기잖아요. 재미있잖아요, 우리. 넋을 놓고 막 깔깔 웃잖아요. 막 눈물 날 정도로. 그죠? 요새는 안 그러지, 여러분? 어쨌든 간에 그랬어요. 근데 알고 보니 그 미친 짓이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희락에 대해서 말해봤더니 그가 또 별 소용이 없다는 거죠. 3절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 내 마음의 지혜를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하여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연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생들이 즐거울까? 그래서 뭐 했다고요? 지혜로 다스려보고 술로 즐겨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의미 없다는 거죠. 자, 4절.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또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서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며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을 팠으며. 여러분 보세요. 이 땅의 사람들이 사업 열심히 키워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직장 열심히 다니다가 일찍 은퇴하고요. 저 산속에 가서 정원 만들고 물 내려오게 만들고 뭐 이렇게 과수원도 만들고 꽃도 심고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게 좋으니까. 근데 그게 만족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7절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 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8절 은, 금, 왕들이 소유하는 보배 또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아주 세계 방방곡곡에 좋은 거 다 사들인 거예요.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그런데 별 볼이 없다는 거예요. 9절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가 내게 여전하도다. 10절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자, 그랬는데 뭐라고요? 근데 저것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저것이 즐거움인 줄 알고 열심히 달려가요. 아니라 그래도요. 심지어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해도 가요. 열일을 제쳐놓고 가요. 아니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거기다가 올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자, 이게 솔로몬이 이 땅에 있는 이 포도주를 대변하는 이것을 열심히 추구했는데 의미 없더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축복들은요, 아무리 놀랍더라도 그것들은요, 우리의 마음에 최우선적인 초점이 되지 못해요. 솔로몬이 저 구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이었어요.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명기서 8장 11절로 14절에 보면 이런 거예요. 제가 뭐 시간 관계상 성경을 안 볼 텐데요. 이런 거예요.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집 짓고 열심히 살다가 부유해져. 내가 복을 줬는데 부유해져. 그런데 나를 놓치고 다른 데 간다면 망한다. 이 얘기했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축복을 줘가지고 열심히 달리가 좋았어요. 근데 마음 빼앗겨. 그럼 망해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붙잡아야 할 초점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시록 2장 3절로 5절에 보면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게 계시록의 에베소 교회에 향한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잘했어요. 에베소 교회 잘했어요. 그런데 뭘 놓쳤어요? 하나님을 놓쳤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놓쳤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다른 것에 신경 쓰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렸어요. 그게 생명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신부는요, 이 성도는 복음의 월등한 기쁨을 그 신부의 삶에서 갖는 최우선순위로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녀의 삶에서 그녀의 그 신학이에요. 뭐가요? 이 말씀에 입맞추는 거, 이 즐거움, 이게 그 신부의 신학이에요. 신앙의 아주 초점이에요. 그리고 거룩함의 추구를 나타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거기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비교가 안 된다. 이게 술람미 여인의 신앙의 신학이에요. 그리고 그가 추구하는 길이에요. 언제예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들어가는 길이에요, 이게. 근데 어떤 사람은 저 술람미 여인이 저렇게 얘기하는 저 단계를 못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아직. 교회는 나오는데 저걸 깨닫지 못하는 길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모두 다 어떻게 해요? 저걸 깨닫는 길로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더 좋거나 보다 더 월등하거나 더 즐겁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계시로부터 나오는 월등한 즐거움을 말해요. 성경 읽다 보면, 아가서 읽다 보면 더 좋다, 더 월등하다, 더 즐겁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건 뭐라고요? 이 세상 포도주와 비교해 볼 때 더 뛰어난 월등한 즐거움을 말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 월등한 즐거움들은요, 죄의 월등한 죄의 열등한 즐거움보다 반대가 돼요. 자, 지금 뭐라고요? 월등한 즐거움이 있고요, 열등한 즐거움이 있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쾌락을 누리고 죄를 지으면서요, 즐거움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우리 즐거움이라 안 하죠.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근데 저기서는 어떻다고요? 그 즐거움을 열등한 즐거움이라 그래요. 또는 이 세상이 주는 그 즐거움들이 있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서 사업이 잘 돼서 혹은 인기가 있어서 이런 것들. 이것도 뭐라고요? 열등한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욱더 능력 있는 월등한 즐거움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죄의 열등한 즐거움으로 통치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를 원해요. 왜? 우리는 그 바닷물 같은 소금 섞인 그 물을 갈증이 있다고 계속 먹어가면 어떻습니까? 죽는 거지요. 바다에서요, 목마르면 어떻게 하지요?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못 참고요, 소금물을 먹어요. 그러면요, 또 먹어야 돼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탈진해 죽어요. 이게 세상의 열등한 즐거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즐거움에 많은 다른 범주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체적으로 혹은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즐거움들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그 즐거움을 우리에게 허락한 거예요. 죄 짓는 즐거움을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죄 짓는 즐거움을 넘어가죠. 어떻든 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즐거움이라는 것을 허락했어요. 그래서 보면 신체적으로 감정적으로 굶주리고 궁핍하게 혹은 영적으로 궁핍하게 느끼게 했어요. 무슨 소리야? 여러분 그럴지 몰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참지 뭐. 그러십니까? 여러분 배가 고프면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힘들더라도 요리를 해가지고 먹으면 맛있어요? 맛이 없어요? 맛있어요. 배가 부르면 누가 뭘 줘도요? 맛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배고픔의 즐거움을 줬어요. 배가 고플 때 음식을 먹으면 무슨 음식이든지 맛있어. 그 왜 그렇게 해놨습니까? 그걸 안 먹으면요, 건강하지를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음식을 먹는 즐거움이라는 것을 우리 심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찾아 먹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나 심해가지고 여기서 대전까지 가고 부산까지도 가고 그래요.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제주도까지 가더라고요. 맛집 있다 해가지고. 그건 좀 심했지요. 심했는데 어떻든 간에 우리에게는 이 배고픔이라는 즐거움,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놨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에게로, 아, 죄송합니다. 저걸 안 했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행복에 대한 갈망함이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즐거움을 추구하는 자로서 이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즐거움을 깊이 있게 소원해요. 그리고 즐거움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불의한 가운데 즐거움을 찾는 것은 죄가 돼요. 저 정도는 여러분 이해하시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에게로 이끌고 우리 안에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곱 가지 갈망으로 우리에게 갈망함을 심어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조를 자세히 보면요, 한 일곱 가지의 갈망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갈망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를 기뻐했으면 좋겠다. 이런 갈망이 있는데 하나님 진짜 우리를 그렇게 알면 그 사람은 기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매혹되려는 갈망이 있어요. 내가 좋은 것을 어떻게 추구하고 이런 게 있어요. 뒤에 것은 우리가 그냥 넘어갑시다. 저걸 이렇게 어떤 분은요, 책 한 권 썼어요. 저 내용을 연구해요. 자, 특히 남자들보다 여자분들이 어떻습니까? 아름다워지려고 많이 신경 쓰지요. 예, 뭐 거울 들고 다니고 그 거울 앞에 있으면 자꾸 쳐다보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뭘 자꾸 갖다 바르지요. 예, 피부가 좋아지라고. 예, 그런 거 있어요. 자, 그다음에 유대해지라는 갈망이 있어요. 자, 여러분도 어느 모임에서 인기 받으면 좋잖아요. 무시당하면 안 좋지요. 어쨌든 간에. 그다음에 수치심이 없이 친밀해지려는 갈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전심으로 열정적으로 열정적이 되려는 갈망이 있고요. 깊고 영원한 영향을 주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서 다른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도 가고 그렇게 해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 그러죠. 어떻든 간에 이런 일곱 가지 갈망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발전이 있고요. 힘이 나요. 또 우리를 즐겁게 해요. 근데 봅시다. 이제 이 앞에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안에 전략적으로 심어놓은 갈망들이에요. 그것들은요, 영원히 살아버리지 않을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요, 저게 늘 있어요. 저게 죄가 아니에요. 죄 아닙니다. 저것이 방법과 수단에 따라서 나쁘게 이용해서 그걸 취하려 하면 그 다음부터 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요, 저것들이 사라져버리지 않은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음식에 배고픈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안에 저런 걸 하나님 만드셨단 말이에요. 자, 넘겨서요. 자, 원수들은요, 이러한 갈망들을요 돌려놔요. 어떻게 해요? 방식을 바꾸나 타락시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를 짓게 해요. 어둠으로 우리를 돌려놔요. 하나님은 선한 길로 해놨는데, 갈망을 줬는데 사단은 이것을 싹 바꿔놨어요. 그래서 사람이요, 자기가 열심히 성취해가지고 그 성취하는 그 보람 이렇게 해놨는데 어떤 사람들이 성취하기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의 성취한 걸 빼앗어. 이러면 죄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갈망들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뤄지지 않으면, 은혜 안에서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여전히 공허해요. 그리고 거기에 과도하게 집착해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어두운 갈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고통과 신음, 실망으로 빠지게 돼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떤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빈 공간을.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저게 빈 공간이에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러나 하나님이 이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랬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걸 우리에게 만들어놨어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오셔서 채워주셔야 만족이 있어요. 그 갈망이 해소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채우지 않으면 우리가 그 공간을 채우려고 부단히 애를 써요. 그런데 채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계속 뭘 추구해요. 그래서 아까 전도서에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거 다 해봤다. 근데 내가 다 해보니까 별 볼이 없더라. 이거 길이 아니야. 알려줬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열심히 그걸 따라가요, 평생. 분명히요, 하나님 말씀의 입맞춤이 최선의 기쁨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라고 얘기해도요. 몰라요. 왜? 그걸 추구를 안 하니까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 일단 가보자. 일단 가보자. 그러는 거지요. 남들이 다 추구하는 거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이 소중함을 못 알아봐요. 그래서 허송세월 해요. 많은 분들이. 마지막에 가서 솔로몬이 정답을 얘기했는데 내가 왜 못 알아듣지? 내 인생을 허비했구나. 그렇게 돼요. 사탄은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즐거움을요 속여놔요. 거짓말로 바꿔놔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그걸 신뢰 못하게 하고요. 다른 것을 다른 딸랑이를 갖다 놓고요. 거기 관심 갖게 해요. 우리 애들 키울 때 애들이 막 넘어져가지고 막 울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딸랑이를 갖다 막 흔들어요. 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애가 갑자기 거기 신경 쓰다가 아픈 거 몰라. 그래 그냥 눈물이 그쳐져. 근데요 사단이 꼭 그 짓해요. 어떻게 해요? 진짜 좋은 걸 못 보게 하고요. 좋은 것에 초점을 두려 하는데 다른 것에 집중하도록요. 딸랑거려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하게 만들어요. 혼을 쏙 뺏어버려요. 그래서 그게 뭐라고요? 죄라는 걸 갖다 줘요. 그래서 일시적인 즐거움이 있어요, 죄가. 근데 여러분 아무도요 죄 짓는 거 의무사항으로 죄 짓지 않지요? 억지로 죄 안 짓지요? 즐거우니까 짓는 거예요. 자기 보기에. 근데 즐거운 게 아니죠, 그게. 자, 유혹의 능력은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보다 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보다 죄가 더 많은 만족을 준다고 우리에게 속여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리를 가버려요. 다르게 말해볼까요? 지금 죄라 얘기했지만 사단은요. 이 세상의 포도주가 즐겁다고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리로 관심을 두게 해요. 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은요, 영적인 영역에 있어요. 그래서 신랑이신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을 만남에 의해 경험되는 그게 최고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혹은 예수님 만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이제 사랑의 병에 들어요. 왜?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비교가 안 돼. 그래서 그 사랑을 취하려고요, 계속 배고픔을 가지고 달려가요. 하나님은요, 이 길로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그게 아가서가 지금 말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자, 하나님을 맛보고 말씀에 입맞춰본 사람이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는 모든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앞에 옆에 뭐 다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 때의 성도들은요,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공부했잖아요. 그때 마지막 때에는요, 적그리스도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혀요. 박해하고 죽여요. 근데 이 공포가 엄청나요. 이 사람을 죽인다 하는 공포는요, 엄청납니다. 우리는 죽는다는 것에 이게 두려워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나면요, 이 죽는 문제의 두려움 없어져요. 무엇이 중요한지 아니까. 그리고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내가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알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했고 증거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고통 가운데 있어도 이거 잠시 잠깐이야. 이거 죽는다 해도 하나님 나를 영원히 살려. 이게 딱 비춰져요. 그래서요,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어요. 신앙을 지킬 수 있다고요. 그래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이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입맞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생생한 생명. 다르게 말해볼까요? 아직 적그리스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 세상의 유혹이요, 우리에게 와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맞춤에 경험한 사람은요, 이 세상의 즐거움이 값어치가 별로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목숨 안 걸어요, 거기. 그래서 계시록 15장에 또 내가 보니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 저 그리스도가 있고요. 이기고, 짐승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운데 서서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이 나와요. 저분들은 뭐한 분들이었어요? 적그리스도에게 고난을 당해 죽임당했던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찬양을 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크다고.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걸 알았던 사람이죠. 실제 죽어보니까 말씀대로야. 너무나 말씀대로야. 너무나 기쁜 거예요. 자, 우리가요, 복음의 완전한 진리를 경험하기까지는 죄는 즐거움을 줄 수 있어요. 또 인간의 영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즐거운 것처럼 볼 수 있어요. 성령의 보다 나은 기쁨은 죄의 열등한 기쁨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첫째 계명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된다는 걸 알게 돼요. 이제 하나님 찾다 보면요, 아, 그렇구나. 예전에 자꾸 첫째 계명이 했는데 뭔 소리인지 몰랐는데 이제 점점 삶을 경험하고 하나님 찾다 보니까 또 말씀을 읽다 보니까 첫째 계명이 최고구나. 그리로 귀결되게 되겠어요. 그게 영원한 즐거움이에요. 자,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뒷부분에 보면요, 그걸 정리를 해놔요. 뒷부분에 보면 지금 아가서가 8장까지 있잖아요. 그 뒤편으로 가보면 이 지금 제가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을 그 마무리해서 종결해놨어요.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지금 뭐라고요? 그걸 알기 위해서 지금 말씀의 입맞춤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말씀에 입맞춤을 안 하면 몰라요. 못 느껴요. 그래서 어떠한 유혹과 박해의 물결이 오더라도 이겨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저게 아가서 거의 뒷편에 나와 있어요. 자, 무슨 얘기인가 합니까? 불이 났어요. 소방서 차가 50대가 가지고 물을 막 뿌려. 근데 절대 불을 못 꺼. 여러분 그런 불이 있죠. 바닷물 속에 불이 계속 올라오는 게 있어요. 화산 지금도. 불을 못 꺼. 지금도 어느 저기 유전에 가스 유전인데 불을 못 꺼. 아무리 가도 쏟아보도 안 돼. 저런 것처럼 그 물 속에 있는데도 불을 못 꺼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이 엄몰하는 홍수 물이 막 쏟아져도 그 유혹을 다 이겨낸다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근데 그 시작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의 입맞춤으로부터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바울이 이렇게 했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사도 바울은 저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저걸 알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하는 연인으로서 보상받는 거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입는 거예요. 그 사랑이 오면 능력이 나타나요. 죄도 이기고요. 죽음도 이겨요. 사단도 이겨요. 유혹도 이겨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 다니지만 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하면요. 죄를 못 이겨요. 유혹을 못 이깁니다. 아무리 이기려고 애를 써도 안 됩니다. 왜?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그 사랑을 입을 때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축복의 포도주보다 하나님의 애정이 얼마나 좋은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좋은가, 이게 우리가 느껴야 할 길들입니다. 자, 이제 거의 종결합니다. 자, 그러면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애정에 근거한 순종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순종이 나타나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써 흘러나오는 순종이에요.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향해 애정을 갖고 계시다는 걸 이해하고 우리는 그것을 나눠받고 그분에게 다시 돌려드릴 수 있어요. 그것은 가장 깊고 지속적인 순종을 초래하기 때문에 가장 강한 종류의 사랑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요. 그 순종은요. 누가 막을 수가 없어요. 흔들 수가 없어요. 저 사랑이, 저 순종의 사랑이, 저 애정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저거 말고 또 사랑, 순종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믿음의 순종이 있어요. 이거는요. 의무적인 순종이에요. 자,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더라도요. 그냥 내가 성경 말씀을 읽고 율법에 따라서 순종해야 돼. 이 말씀 요구하는 거예요. 그거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기분이 나빠도 야, 심부름 해. 그러잖아요. 그럼 갔다 와야 돼요. 예. 부모가 요구했기 때문에. 자녀들은 투덜거리면서 가요, 이제.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요. 두려움에 근거한 순종이 있어요. 너 내 말 안 들어? 몽둥이 가져와. 이러면 어떻습니까? 어, 갔다 올게, 갔다 올게. 이러면서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혹은 우리가 그 쾌락이 좋은데 그걸 지으면 그 다가오는 많은 그 대가들, 부끄러움, 이것 때문에 안 해. 이 속에는 그거 하고 싶어. 그 짜릿한 쾌락을 추구하고 싶어. 근데 그 뒷감당이 안 돼. 그래서 안 해. 뭐 이런 순종도 있어요. 구약에 보면 거의 다 그래요, 저거. 하나님 사랑을 모르고 그냥 의무적으로 순종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런 거지요. 맛보기로. 어떤 가정에, 어떤 마을에 부모에게 호도 안 하고 부모에게 대드는 애가 있어. 그놈을 맛보기로 마을 공에다 데려놓고 돌로 때려 죽여.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모든 자녀들이요. 그게 무서워서 안 해. 안 해요. 저런 순종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순종을 원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사랑으로 반응하는 그 순종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요. 그게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이에요. 아, 물론 다른 순종도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반응하는 순종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리로 가야 돼요. 그 순종으로.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결과에 대한 두려움보다 우리가 죄를 저항하는 동기부여를 해줘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사랑이 부어져서 그냥 우리 속에서 그냥 내가 죄를 싫어해. 그리고 하나님 뜻을 따르고 싶어요. 죄는 순간적인, 죄의 순간적인 즐거움을 경험하는 유혹은요, 흔히 형벌의 두려움보다 더 능력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내가 지금 죄를 지으려고 그래. 근데 한편으로 뭐라고요? 형벌이 두려워. 근데요, 형벌이 두려운 건 둘째예요. 죄 짓는 즐거움이 더 좋아서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어떻다고요? 두려움을 주는 그것은요, 순종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죄 짓고 나면 두려움이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도망친다든지, 핑계를 댄다든지, 책임을 덮어 씌운다든지, 거짓말 한다든지, 그렇게 해요. 더 큰 죄를 짓는 거지. 그래서 죄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에 죄를 짓는 경향보다 별로 강하지 못해요. 그래서 죄를 지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이요, 해라, 하지 말라, 이런 목록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거는요, 힘이 안 돼요. 가르치지요. 그게 무서워서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율법주의적인 신앙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게 이렇게 말씀에 입맞추면서 깨닫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했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이루 말할 수 없이 사랑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마지막 그 성만찬을 하신 후에 뭐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거 알지?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다 이랬어요. 근데 그 사람 그때 제자들이요, 그 사랑을 못 느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부인하고 모른다 그리고 막 그랬잖아요. 나중에야 그 사랑을 깨달았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주님은, 하나님이 주님을 사랑한 것처럼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걸 알고 나면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두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내가 저들 심령에 불어넣기를 원한다고. 그걸 알게 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가야 돼요. 자, 그래서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렇게 바울이 기도하고 있어요. 저 사랑을 깨달으라고. 제자들은요, 진지했지만요, 영적으로 미성숙해서 하나님 사랑을 몰라서요, 실패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정죄감을 주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본인들은 정죄감을 느꼈어요. 근데 예수님 다가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아니야. 너희들이 나를 사랑해.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너희들 깨끗했어.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결국은 뭐예요? 말씀의 입맞춤으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주어지는 사랑을 알리기를 원하셨죠. 저와 여러분이 저 사랑으로 가야만이 신앙의 승리예요. 그래서 뭐 하시라고요? 이제는 말씀의 입맞춤에 시작을 하시라고요. 추구하시라고요. 그래서 아가서 뒤편으로 가면 갈수록요, 어떤 여정으로 가는지 점점점 보이게 돼요. 우리가 그렇게 입맞춤으로 가다 보면 그 신앙의 여정으로 가서 하나님 사랑하는 종결의 점에 가요. 그게 승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붙들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찬양 드리겠습니다.